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능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3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28절까지 읽었고, 설교를 통해서 36절까지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살펴서 외식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갈 때에 이것이 지식으로 쌓아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냥 흘러듣는 교훈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믿음의 행위를 바꾸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봄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연 3주째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신 그 외식적인 신앙 내용을 살펴보면, 신앙의 외식은 단순하게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의 외식은 구원의 본질의 문제를 왜곡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을 마치 자기의 공로로 혹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사람들 보기에는 썩 훌륭한 신앙 같지만 사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외식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막는,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해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외식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그 구원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부분을 자꾸 가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려고 했다면 당연히 구원하시겠지만, 우리가 외식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눈을, 신앙의 눈을 가리워버릴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의 문제는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해지려 하는 이런 외식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고 또 남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본 예수님의 외식에 대한 지적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은 다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타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또 미신 다 포함해서 모든 어떤 그런 신을 숭배하는 행위는 다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네.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외식은 마치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틀어놓는다, 왜곡시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가식적이야,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과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시켜 놓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의 대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달라야 되죠.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똑같이 착하게 살고 똑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자는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너희들은 다르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배타적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다른 것이 정답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그 다름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 목사님의 말 아닌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이고, 또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기에 기독교 역사의 그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운동들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크게는 두 번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 짧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운동이 만들어낸 신앙의 열매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굉장한 고전인 토머스 아켄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굉장히 고전인데요. 읽어보면 정말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나눈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두껍고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들이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깊이 묵상했던 수도사들이 만들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은 열매보다는 훨씬 나쁜 열매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자기 자신을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행하니까 그 만들어낸 열매들이 결국 뭐만 만들어내냐면 독소만 만들어내고 아집만 만들어내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식의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하는 문제였고,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외식에 대한 그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나눈 것이지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내용을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문제는 신앙의 외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대략 뭘 말씀하시는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 23절에 등장하는 박하, 회향, 뭐 근체는 근체 11조는 너희가 드렸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박하 회양 근처는 그 당시 약재나 양념으로 사용하는 식물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는 식물이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집집마다 아주 소량만 심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뭐 누가 양념을 심으면서 밭 가득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기 먹을 거 조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소량의 작물을 거둘 때에도 십일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두 그루에서 잎 요만큼 따면서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려. 그리고 이렇게 띄어서 십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곳에서 철저하게 십일조를 하고 있음을 그렇게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철저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도로서 진짜 중요한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게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들에게 없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왜? 돈이 아쉬워서 그러셨을까요? 가만히 놔두면 다 쓸까봐 그러셨을까요? 왜 도대체 십일조를 왜 하라고 그러냐고요? 아니, 열 개 써도 모자라는데 열 중에 하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꼭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십일조를 갖고 또 뭐 레위인을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레위인 때문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하라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너희가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수입이 내가 움직여서 얻는 수입이 나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은 저 애굽에서 발로 물대기 하면서 농사 짓는 땅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면 그곳 갖고 농사 짓는 땅이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그들의 모든 근거가 생활의 어떤 소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십일조를 하라는 얘기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일조 하라는 이유라고요. 그런데 내가 십일조를 드림으로 내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만큼도 드렸어요. 늘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리라 한 이유와 전혀 배치되어 있죠. 그죠? 십일조를 하려 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 늘 인식하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일조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자기가 벌어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리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대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 속에서 그 십일조를 드리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나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더 긍휼을 이웃한테 많이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것을 이웃한테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하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내 노력을 벌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데서 작아지죠. 그죠? 내게 다 내 거니까 내가 내 걸 나눠줘야 되니까 내가 인색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한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고 살아야 되거든요. 할 수 있으면 많이 나눠야 되고 그리고 또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정의라는 개념이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뭐 이렇게 두꺼운 책도 나왔지만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정직과 의로움인데 속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남을 왜 속여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려고 그러면 속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니까 무슨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정직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 모든 너의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으면 정직할 수 있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지금 당장 내가 손해봐도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잘난 체 하려고 더 남한테 인색하고 하고 작은 곳에서는 드리면서 진짜 성도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금 외식이 그게 너희들이 본질이 뭐냐 본질이 너희들이 실체가 뭐냐 너희 실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마치 왜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냐, 네 스스로 번 것을 갖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외식은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가 누군지,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하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루살이가 성경에 정확하게 하루살이라고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후에 만들어내온 더 많은 법칙 속에는 하루살이도 이게 부정한 곤충이라고 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 부정을 탈까봐 포도주 같은 걸 만들면 이제 벌레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혹시라도 들어갈까봐 다 그것을 이렇게 걸러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부정도 자기가 나는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그만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그 당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으니까 정말 거룩하지 않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 예? 세상을 향한 욕망, 뭐 허영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전부 합리화시켜버렸다고요. 그게 외식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이라도 드리고 조그만 것이라도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라는 외식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외식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외식할 것도 없는데 이러고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얼마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까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늘 이러고 살거든요. 그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나는 뭐 배운 것도 그만하면 잘 배웠고 나는 그만하면 도덕과 윤리와 양심 선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아마 생활들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에서 그렇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인간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가 조금 의롭게 살고 조금 양심껏 산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말 새카만 욕망, 감춰진 그 더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꾸 합리화시켜버리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없으면 모르는데 뭘 조금 드렸다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 좀 있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감추고 덮어씌우고 칠해놓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 거라. 화가 있을 거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고르반 하시는 거? 고르반은 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아까운데 공경을 안 하면 돌로 이제 터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있는 돈을 싹 긁어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딱 들고 고르반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돈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 돈은 안 드려도 돼요. 언젠간 드리면 되거든요. 언젠가. 그러니까 당장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러고 부모한테 공경할 거 없다. 부모하고 좀 떨어져 살 경우 늘 생활비도 드리고 드려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므로 없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드린 것 자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그 마음 속에 있는 불효 이런 건 다 자기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시커먼 자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임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신앙의 외식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신앙의 외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외식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이 말씀을 뭐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를 담아내는 그 대접과 잔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음식과 잔을, 음료를 담기 위해서 닦지요. 그죠? 닦는데 실제 어디를 닦아야 돼요? 예. 진짜 입에 들어가는 어떤 음식과 음료를 위한다면 안을 닦아야 되는데 겉은 열심히 닦아놓고 안은 닦지 않아서 안은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정말 바르게 살라 그러면 자기 실체를 봐야 되는데 실체를 보지 않고 뭐만 한다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포장만 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드렸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거든요. 나는 이만큼 뭐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만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 내어놓는 것 때문에 본인 실체가, 본인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속부터 닦아라. 예. 속이 깨끗하면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실제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가 관심 깊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에서 조금 사실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정의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는 그 대단한 명분 때문에 기독교가 만들어낸 굉장히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악들이 있죠. 그게 뭐였죠? 십자군 전쟁. 예, 십자군 전쟁.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게 잔인해지고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자꾸 뭐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거를 생각한다고요. 깃발. 다 모여라. 한꺼번에 뭘 하자. 뭐 이래야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크게 하죠. 그래서. 예, 뭐든지. 뭐 회개를 하자 그러면 조용히 골방에 가서 회개하면 될 걸 다 끌어모으고 신문에 내고 광고를 해서 다 끌어모으죠. 그리고 다 모여서 뭐 방송국 불러서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그 회개 하나님이 받는 회개를 해야죠. 예. 진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입을 고백하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죠? 돌이켜야죠. 예. 돌이키는 게 회개죠. 입으로 그렇게 해놓고 돌이키지 않는 회개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회개냐고요. 그것 뭐 합니까? 전도대회 한다 그러면 전도 가볍게 나가서 생활로 해야지 뭐 그냥 전부 볼펜 만들고 화장지에다 전도지를 통해서 글쎄 그 효과적으로 여러분 혹시 그 뭐 통계학이나 무슨 사회학 하시는 분들 그런 통계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 찌라시 통계는 2%라고 나왔어요. 100장 뿌리면 2명이 본대요. 그 2명을 위해서 신문에다 찌라시를 넣는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신문 받아 그렇게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고등학교 털어버리죠. 안에 있는 거 다 빼버리는데 네. 두 명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뭐 요즘은 더 심해졌죠. 열 사람 데려오면 외국 여행 보내준다는 뭐 이런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어쩌다 한 교회가 그랬는데 자꾸 그게 드러나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다 욕을 먹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두말 않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영광이시다니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을 받으시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헌금도 하나님께서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헌금은 내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행위예요. 진짜 마음에 고백이 되면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래서 헌금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대단히 큰 오해거든요. 예. 그래서 외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했다, 난 했다. 예. 거기서 외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속은 더럽다. 속의 실체를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 요리어 27절 말씀도 하십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역시 이 말씀도 외식이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꼬집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선 문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 회가 뭔지 아세요? 네. 그거에 한데 좀 공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본질이 뭐지죠, 회? 석회. 석회암을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회인데, 그게 지금은 시멘트가 발달해서 뭐 회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을 때는 회를 많이 썼어요. 그 회도 물하고 이렇게 합쳐놓으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회를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 무덤에도 회를 쓰는 거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만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라가 발견이 됐죠? 발견이 됐나요, 안 됐나요? 뉴스 보면 뭐, 조선 말기에 500년 된 뭐, 부인이 남편을 그리면서 뭐, 쓴 편지를 안고 있는 미라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미라가 조선시대 중반기 전 미라 발견된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라는 것이 조선 말기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 회가루를 쓰면 그게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아서 그때부터 무덤에 회가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흙하고 거기다 목관을 집어넣고 이렇게 토관이나 목관을 집어서 묻어버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 이제 썩었는데 회관이 발견돼서부터는 관에 나무뿌리가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회하고 흙을 섞어서 바닥에 깔고 거기다 이제 관을 놓고 주변을 또 회도 채우고 뚜껑도 없고 다시 또 회가 섞은 그 흙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다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해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이게 자기네끼리 딱딱한 이렇게 뭉쳐서 이 하나의 진공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에 시체가 썩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라는 전부 언제부터 발견되냐면 조선 말기 때부터 발견이 되는 거예요. 다 그게. 근데 뭐 여러분들은 못 봤겠지만 그 회는 석재가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우리 무덤같이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 산에 구멍을 파고 안에 굴을 파서 그 다음에 시신을 거기다 집어넣고 돌 갖다 입구만 막았어요. 그러니까 입구에 돌이 있는 것이 돌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결의식에는 시체와 무덤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가거나 만지거나 쓰면 또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혹시 무덤가에 갈까봐 사람들이 그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론 돌도 있지만 또 돌은 또 뭐 굴러질 수 있으니까 그 근처를 이렇게 회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허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아 저기는 무덤 자리구나 아, 그렇게 피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겉은 하얗지만 속 안에는 무덤과 뼈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뼈라는 얘기도 그냥 이렇게 나열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장이 아니라 하루장이거든요. 죽음은 그날 저녁으로 그냥 뭐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1년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자식은 1년 후에 오면 돼요. 하여튼 그 바로 지쳐선 사람들이 시체를 바로 갖다가 무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1년 정도 되면 이제 다 살은 썩고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서 이렇게 관에 넣어서 그때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때 자식은 그때 오면 되니까. 그 어쨌든 겉에는 안에는 시신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있고 그런데 겉에는 어떻게 해요? 하얀 무덤. 너희 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북이 멀쩡하고 좋아 보이고 뭔가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요? 예, 썩어가는, 그 썩어가는 욕심이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차라리 칠해놓지 않으면 괜찮을걸. 칠해놓고 나는 칠해졌어. 깨끗해. 이러고 살아가면 자기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29절과 30절, 3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서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의 문제가 또 무엇인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 뭐였나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늘 그들에게 갖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랬거든요. 그거와 이제 율법을 가졌다는 거 두 가지인데.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무슨 짓을 했나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왜 등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세웠는데, 그들이 가차없이 죽였어요, 결국은 다. 근데 그 죽인 무덤도 많이 없거든요. 기록에 남아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없는 무덤도 만들었어요. 무덤도 이제 가묘를 만들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고 누구의, 어느 선지자의 묘다. 그리고 이제 치장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으면은 나는 안 죽였을 것이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낸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근데 자기들이 그 앞에 주장한 논조가 뭐예요? 자기가 거룩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그 말을 하는 것은 네가 그 죄인 된 너희 조상의 자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육체적 혈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실체를 좀 보아라. 실체를. 실체. 너 안에 있는 실체가. 그까진 비석이나 장식을 하며 내 그 시대에 있으면 나는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그 자신, 네 자신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데 왜 자꾸 실체는 보지 않고 나는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이야 이러고 말을 하느냐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외식의 문제였습니다. 외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식의 문제가,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속과 겉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속에 있는 마음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게 다른 것을 지적한 것이라면 여러분,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같아져야 돼요? 겉으로 같아져야 돼요? 속으로 같아져야 돼요? 속으로 같아져야 된다. 겉으로 같아져야 된다. 다 곤란하죠, 그죠? 이렇게 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근데 불행하게 자꾸 속으로 같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같아지려고. 그래, 뭐, 생긴 대로 살지. 그리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 추악한 그 모습 그냥 그대로 막, 이게 합당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외형적인 열심과 정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곳에 목회하면서 내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것이 나타날 문제점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을 조금 더디 걸려도 근본부터 바르게 갖고 가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많이 그 누리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또는 뭐 헌금할 때 이런 모습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긴장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말 열심히 설교 때마다 거의 뭐 반복하다시피 했더니 요즘엔 그것을 많이 누리더라고요. 누리는 것은 좋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서 참 문제. 이건 이제 속으로 같아진 거죠, 속으로.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관계로 나가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순종이 그때 그 열심이 진짜 온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진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아침 예배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세상의 교회에서 아침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에 옳지 않음을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 예배도 안 나와요, 점점. 우리 그 리더로 세운 집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순장님들, 또 성경 공부 지도자들, 다 너무 편안하게 아침 예배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 내가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뭐 아무 데서 기도하면 어떠냐. 모르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기도할 건데요? 네. 기도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저는 나이 40전까지도 교회 집사였어요.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돼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목사가 돼도 맨날 말씀, 뭐 설교 준비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기도하고, 뭐 이런 줄 아세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다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공동체가 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자꾸 나와서 기도해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온전치 못한 실체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나아오고, 그렇게 기도할 텐데 안 하거든요. 안 하면서 누리는 것만 나 이제 편안히 누리 편안해 편안한 거 많이 누리십시오. 괜찮은데 조금 더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할 거냐고요. 일주일에 30분이라도 좀 기도하고 좀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신앙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겠다고 하는 신앙보단 더 훌륭한 신앙이에요. 제가 아주 명쾌하게 여기서 선언을 한다면 누리는 신앙이 훨씬 큰 신앙이에요. 그 신앙부터 누려야 돼요. 그걸 충분히 누려야 여러분이 마치 이럴 것 같아요. 어린 아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그 다음에 커서 부모가 나를 뭘 안 해준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누군지를 알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부터 의무부터 배우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주일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잘 쉬었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한번 해보라 이거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봐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리더들은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았으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내 자신이 구원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허영, 악함, 죄악, 욕심 이 그릇됨을 누가 감출 수 있느냐고요. 누가. 저도 못 감춰요. 저도 뭐 목사는 별다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안 된다고 얘기하냐. 바울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의의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배설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예.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의 이 욕망. 내가 뭘 한다고 했지만 내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다윗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다윗도 스스로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자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자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끄떡도 않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자기 스스로한테 이 폭 빠졌겠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죠.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지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 아닙니다. 자기 뼛속까지 자기는 죄다. 엄마 뱃속부터 나는 죄다. 그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외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사람 앞에도 외식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가급적 자신을 드러내고 겸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사람 앞에는 너무 솔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앞에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그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냄새나는 걸 왜 자기 혼자 맡지 남한테 다 맡으라고 그러냐고요. 그건 실례지. 여러분 다 속이 다 이렇게 뒤집어 까면 다 썩은 냄새 다 나거든요. 그 자기만 맡으면 되지. 겉으로 남한테 맡아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자기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죠. 모든 것을 다 갖고 와야 돼. 주님, 내가 이 부분은 이렇고, 이런 성적이 이렇고, 오늘 이것을 잘못했고,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된다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아침 예배 나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주실 거야. 라고 누리면, 1차적인 그, 뭐랄까 좀 무식한 신앙보다는, 잘못된 신앙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맞죠? 잘못된 신앙보다는 낫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정성을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데, 그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성숙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갖다 놓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뭘 조금 하나님에서 무엇을 해놓고 그것 한 것 때문에 자기 실체의 모습을 못 보는 것. 이 모습이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 생각하는 외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외식 안 한 사람 있나요? 외식 안 하면 안 돼. 어느 정도 외식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식 조심하지 않으면 뭘 못 보냐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만큼은 낱낱이 자기 자신을 다 고백하고 다 드러내서 예, 그러 드러내야 뭐가 생기냐면 겉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겉도 그때 깨끗하게 할 능력이 생기고 사람 앞에 용감하게 내 자신의 부족함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긍휼도 베풀 수 있고 내가 잘났는데 남 긍휼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부족한 걸 느낄 때 남이 부족해도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하는 그런 믿음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 어떨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러내 외식하지 않을 때 외식하고 다 드러낼 때 그러한 바르게 성도다운 능력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나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내가 성도다. 천만에요. 예,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 내 실체가 뭐냐 하는 것 기억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총 결론을 진다면 예,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신앙하는 목적이 뭐냐?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 예, 그다음에 내 자신이 실체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이라고요. 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 세 가지 이게 다 외식이 이것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였던 외식이지만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외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함 그 마음 때문에 외식도 있고 우리의 죄성이 또 우리를 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아서 외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